웨슬레 운동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여섯 번째고요. 12번 하는 중에 여섯 번째니까 한 절반 가까이 온 거죠. 17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여기에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영국의 부흥 운동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발음을 존 웨슬리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면 영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왜 요한 웨슬레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웨슬레 제자들이 감리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감리교에서 한국 감리교에서 웨슬레라고 부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줍니다. 정확한 발음은 존 웨슬리. 예, 그렇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 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완전히 황폐해진 시대에 마음밭이 황폐해지고, 이제 막, 이제 묵은 땅이다, 오래된 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자랄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갈아엎는, 기경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전도운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웨슬레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죠. 역사에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 여러 차례 했는데요. 항상 흐름이 뭐냐면은 강대국을 통해서 우상이 문화와 함께 파고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영적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이 부분을 볼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주로 잘못 봐요. 강대국 살리는 선교, 강대국 살리는 전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잘못 열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것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참복음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우상 문화가 전 세계에 파고드는데 이거 이기는 길이 참복음이잖아요. 이 참복음을 전달하는 참전도.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했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약간 가난해 보이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 준비해가지고 참복음 참전도 회복해서 이것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면요, 요 운동 통해가지고 이거 살리겠다 하는 개인과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힘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복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살리라고. 이게 항상 있었던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국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한 시대 세계 최고 나라가 될수 있었느냐? 유럽의 변방에 있는 섬나라였잖아요. 이 나라가 15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진짜 별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촌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영어를 안 썼습니다. 프랑스어 썼어요. 왜냐? 영어는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어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영국 고대로 들어가가지고 영국 왕들을 만나면요, 영어 쓰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다 불어 썼습니다. 프랑스어.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대륙의 언어니까.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느냐? 전도 운동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좀 됐어요. 한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거의 뭐 연속극 수준인데요. 영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헨리 8세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대륙에서 한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잡혀 죽고 막 난리였어요. 곳곳에서 종교 재판하고 이랬는데 영국 사람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편이었어요. 별로 크게 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밑에서는 그래도 종교개혁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조금 있고 이러는데 왕이 이제 헨리 8세라는 이 임금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딱 천주교의 보호자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헨리 8세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팔방미인이었는데 뭐 만능 스포츠맨 뭐 좀 그 예능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도 나름대로 있고 뭐 이랬습니다. 뭐 열혈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도 되게 좋았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한데 교황에게 아주 충성했어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는데 믿음이 투철했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상 성질상 열심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천주교의 보호자, 카톨릭의 보호자다 이러면서 저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한다면서 교황 생각을 어지럽히고 이런 거 진짜 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내가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연애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영국은 아주 뭐 약소국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 이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함부로 결혼하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센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힘센 나라가 스페인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공주가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캐서린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뭐 결혼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억지 결혼을 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천주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오직 천주교밖에 없다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그러면서 맨날 그 뭐 성호 끊고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뭐 연애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지 성격도 마음에 안 들지 자기하고 뭔가 일치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강대국 스페인 눈치를 보면서 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이 딱하게 된 거죠. 임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불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시녀하고 눈이 맞았어요. 왕이. 근데 이 시녀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이상형을 이제서야 만나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시녀가 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앤 블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당돌한 거예요. 뭐 임금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 정말 사랑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임금님의 부인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혼을 하셔야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안 하면 안 만나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임금이 이제 그래 좋다 내가 이혼하고 너하고 결혼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 교리상 이혼이 금지예요. 천주교 교리상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천주교가 원래 그런 거 되게 도가텄거든요. 빠져나가는데 도가터 있는 종교가 천주교. 그래서 막 틈바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지만 다 했어요. 할 만한 사람 다 했는 게 뭐냐면은 교황한테 헌금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판정을 받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결혼은 무효였다 이런 판정을 받으면 돼요. 하자가 있는 결혼, 뭐 예를 들어서 사기 결혼이었다든지 알고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속이고 결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이중으로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없었던 결혼이었습니다라고 판결을 받아내면. 사실상 이혼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헨리 8세는 자기가 항상 교황한테 충성하고 돈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신청을 한 거죠. 교황 저 성하 뭐 이러면서 저의 이혼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교황이 뜻밖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헨리 8세의 마음에 드는 똑똑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이제 꼬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너무 강대국이거든. 이 스페인 공주를 쫓아내는 결정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교황한테 제일 많이 갖다 주는 나라가 스페인이거든. 스페인 왕 눈치를 이제 막 함부로 이제 막 거역했다가, 아, 교황도 절단 날 수가 있거든.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안 그래도 대륙의 종교개혁 막 일어나가지고 교황이 다스리는 영역이 뭐 반토막 났잖아요. 사실상. 이러는 가운데 교황을 끊임없이 떠받들어주는 제일 최고 세력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 왕이 싫어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이혼만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좋다. 종교개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냐면 우리는 교황한테서 독립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황 말 안 들어준 교황이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우리가 왜 교황 말 들어야 되냐. 나는 종교개혁을 실시하겠다. 잉크미. 이렇게 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 하나의 계획이 있었지만 아무튼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희한한 동기로 해가지고 시작된 게 영국 종교개혁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헨리 8세가 자기 이혼과 결혼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반항을 해가지고 세운 게 영국 국교회라는 우리 또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 조직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교황한테 거역을 하기 위해서 교황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종교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뭐냐? 교황 자리에 영국 국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영국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는 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아 교황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다. 국왕이다. 국왕이 영국 교회를 보호한다. 국왕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머리만 바꾼 건데 이것만 하면은 좀 너무 심심하고 뭔가 명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 우리 영국 교회는 이제부터 독립하는 이유는 저의 결혼을 위해서입니다. 뭐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러니까 명분을 끌어들인 게 종교 개혁을 조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끌어들였습니다. 루터 교리를 좀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는 천주교 교리 그대로 놔두고 천주교 형식 그대로 놔두고 교리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좀 끌고 들어와서 짬뽕시킨 게 영국 국교의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 교회가 여기 밑에 저기 신흥기업 그 입구 있는데 보면 있죠. 그래서 이 팀들이 보면은 희미해요. 성공회라는 데가 희미합니다. 오직이 없어요. 한국에 성공회 대학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희미한 사람들. 이제 막 오직 복음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보면 WCC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번 그 꽂혀있는 거, 뭐 문은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고 꽂혀있는 거 한번 빼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제 막 하느님 뭐 이러면서 하고 있죠. 막 그런 단체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국교회라는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동기가 좀 틀렸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났느냐?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교 구교 사이에 그러니까 개혁 이제 프로테스탄트들하고 그다음에 가톨릭들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끝내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쟁이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30년 전쟁 끝에 그 무대가 되었었던 현장이 독일이었는데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648년의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 일단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이제 종교 가지고는 좀 건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된 겁니다. 물론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 핍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성 바르톨로미오 학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 개신교 화합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해서 장로교, 교도들, 칼빈 제자들 다 불러들였어요. 파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칼빈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막 그 화해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의 이제 그 이 천주교 대표하고 개신교 대표하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결혼 대표는 왕의 딸 공주 무남동료 공주고 그 다음에 개신교 대표는 이제 영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하니까 전국에서 다 온 겁니다. 축하하려고. 그런데 그게 계략이었어요. 이 왕비가 아주 천주교의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략을 써가지고 다 불러들이고 다 자는 동안에 종 쳐가지고 그날 밤에 그 파리에 모였던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다 도망쳐가지고 네덜란드로 이렇게 가고 영국으로 가고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미국 건너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싸움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점점 유럽 분위기 어떻게 되냐면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거 질렸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얘기 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교 개혁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복음이었는데 방법이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내용 복음 회복하자 이게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방법이 복음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주들 귀족들 간의 정치 싸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전쟁이 돼요. 전쟁이 되면서 그냥 유럽이 다 갈라지고 그 유럽과 기독교 세계를 다 살리지 못하고 반밖에 못 살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뭔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 상공업이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해지는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초기 이제 경제 발전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때려치우고 올라와가지고 런던 이제 수도로 올라와서 거기서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하고 막 초등학교 뭐 이런 게 없을 때니까 8살, 10살짜리 애들이 하루에 막 12시간, 18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던 시절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산업혁명 초기까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특히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타락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힘들고 고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요 전쟁 끝에 믿음 잃어버리고 돈은 생기고 이러는 가운데 뭔가 문화 분위기가 그 빈부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돈은 생기니까 이 돈을 다 어디다 쓰냐면 술 먹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쓰고 도박하는 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타락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준 높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신학 현장에서는 뭐가 유행을 하느냐면 이신론이라는 건데요. 이성이 신이 됐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요런 문제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35장 뽑아놨는데요. 자연신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성이 신이다. 자연이 신이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념이고 그냥 이성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들이 없어지고 그냥 뭐랄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일 뿐이라고 하는 운동들이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황폐해지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웨슬레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703년에서 1791년까지 그러니까 1700년대 18세기를 살았던 이 사람인데요. 1703년에 영국 에버스에서 영국 국교의 목사 사무엘과 수산나사, 그 다음에 수산나 사이에 1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적인 게 국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였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렇게 해서 생긴 뭐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긴 교회가 국교회란 말이에요. 성공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회, 국교회 이걸 별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믿음 많이 떨어졌죠. 이러는 가운데 국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 웨슬레 이분의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뭔가 사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욕하고 막 타락한 목사다. 실제 타락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목회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수산나가 그래도 이제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키웠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1709년인데 그러니까 웨슬레는 지금 6살 이때잖아요. 6살, 7살 이때인데 불이 났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왜 불이 났냐. 이러니까 국교회는 가짜 교회고 국교회 목사는 가짜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관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교인 몇 명이 이제 웨슬레를 그 속에서 어린 웨슬레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웨슬레는 이 시간을 두고 자기를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나는 불 가운데에서 꺼낸 타담한 나무 막대기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잘 것 없는 그런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 갔죠. 대학 가가지고 찰스 웨슬레 동생하고 같이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왔고 목회자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안수까지 받았어요. 성공의 목사가 됐거든요. 1728년에. 그런데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확신 생길까 이래가지고 많은 사역도 해봅니다. 전도 현장도 갑니다. 근데 확신이 안 생겨.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닙니다. 심지어 선교까지 가봅니다. 선교 사역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개척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식민지 개척.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배 타고 한 달 가가지고 미국 가서 식민지 그 개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잘 안 돼.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큰 역사 못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배 타고 가는데 한 달 가야 되잖아요. 대서양 건너는데. 근데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게 됐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났다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 저 사람들 뭐지? 이러면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팀들이. 이래가지고 막 저 사람들 뭐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행히 풍랑이 멎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풍랑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표정도 안 바뀌고 얼굴색도 안 바뀌고 무섭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태연하게 기도하고 자냐고 이렇게 됩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님,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믿어지시나요? 뭐 이런데 막 되게 찔린 거예요. 찔리는데 답은 없고 할 말은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러는데 딱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전도 현장 가서 아시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 그리스도 아십니까? 뭐 이 질문. 이 질문 들었는데 웨슬레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준이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세요. 진짜 신학생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신학생 만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른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광주에서 랩너트 대회 그 리더 수련회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교회차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고속버스로 혼자 올라왔거든요. 고속버스 옆자리에 사람 앉았길래 아 진짜 말 서로 말 걸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막 조용히 자면서 와야지 이랬는데 이 친구가 신앙서적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몇 마디 해봤는데 역시나 네, 복음이 없는 거지. 너무 착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온건하고 경건한데 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 형제님 이제 그리스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직 학부 1학년이어서 헬라어를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몰라. 이게 연장 모습이라니까. 신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장신대 옛날에 대학생 때 캠프하러 갔거든요. 한양대 다닐 때 동부 지역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 가서 캠프하자. 만나보니까 아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무속 현장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은데 어린이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니까 학부생은 아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제가 아직 대학원을 못 가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학원생 만났거든요. 이제 대학원 졸업하는 3학년생이에요. 신학 대학원생 이 친구 만났더니 아, 우리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전도는 평신도들이 해야지 우리는 시간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장 모습이라니까. 그래도 이 웨슬레는 양심적이어가지고 도전을 계속 한 거예요. 확신 없으니까 어떻게든 확신 가지려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를 주시는 게 그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습니다. 루터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돼요.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주석을 보면서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 하나가 드디어 딱 들어오고 믿어진 거예요. 이래서 웨슬레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심지어 웨슬레가 이 구원의 확신 가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막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흉악범들 만나서 복음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는데 이 흉악범이 살인자가 사형수가 그 말 듣다 심드렁하게 듣다 그 딱 메시지 듣고 나니까 막 뭐 울면서 갑자기 막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충격은 되는데 왜 충격되냐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니까 왜 믿어지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은혜를 주신 거죠. 이때부터 웨슬레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살리는 전도운동.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1739년부터요. 이 사람이 이제 감리주의자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감리라는 말은 관리한 뭐 그 감독하고 관리하고 뭐 이거 섞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감리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막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은 동판 붙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감리는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무슨 말이냐? 방법론자. 방법주의자. 신앙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게 감리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주의자라는 단체를 만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그냥 그 신자, 기존 신자 찾아가는 운동이었어요. 사실상. 별로 불신자 현장 막 뚫고 들어가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전도자거든요. 이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이 전도자가 웨슬레가 아 조금 이제 막 복음 운동 하려고 한다 이걸 딱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원래 휘트필드는 이미 전도 운동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 같은 경우도 먼저 가가지고 휘트필드가 역사 일으키고 있었어요. 굉장히 막 부흥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하나가 휘트필드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복음으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장로교, 그 칼빈주의 복음으로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보고 아 웨슬레 이 사람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제대로 나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갑시다.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데를 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 당신 갖고 있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막 억지로 끌고 갑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칼빈이 그 복음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잡아 끌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종교개혁 합시다 뭐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파렐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제가 무슨 그런 거라면 지금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막 소리 엄청 질러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칼빈이 끌려가가지고 같이 종교개혁 했거든요. 몇 살 잡아 끌고 막 이렇게 했던 이제 종교개혁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휘트필드가 몇 살까지는 안 잡았지만 거의 그러다시피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현장운동 시킨 겁니다. 이래서 현장 운동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러니까 휘트필드가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들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맨날 이제 막 안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제 막 불신자들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트필드가 자기는 이미 하고 있었어. 그 들판에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자리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더니 휘트필드가 오늘 메시지는 여기 웨슬레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아유 이런 얘기를 좀 진작 해주시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박수로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나와서 해봤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해하다가 근데 복음 전해보니까 되거든요. 아 이래가지고 아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웨슬레도 회중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막 파고들어서 불신자 살리면서 들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 국교회 이 팀들이 뭐라고 봤냐면은 저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교회는 영국 왕이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통치를 받고 지시를 받으면서 다 관리 감독되고 그 안에서 보고받고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교구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가지고 사실상 거의 지방행정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사람 태어나면 천주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사람 태어나면 교구에 소속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구 안에서 관리를 받고 행정을 따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교회가 동사무소 같은 곳 역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주민등록까지 교회다 소속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교구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 웨슬레가 자꾸 휘트필드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한다면서 교구의 선을 넘고 우리 이제 교회 교인들 뺏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국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웨슬레 당신 지금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우리 교권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은 당신 이단으로 그 잘라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회 소속 목사니까 휘트필드는 이미 잘렸어요. 이미 잘렸고 웨슬레는 그래도 국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불러가지고 공청회 하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이단 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그 국가 교회 질서 그 막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당당하게 했다기보다는 얼떨결에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해가지고 확정하고 면직시켰어요. 목사를 자른 겁니다. 목사 타이틀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나옵니다. 아,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또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교회사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그 설교 금지, 목사 면직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웨슬리 불러가지고 전 영국에서 당신이 설 수 있는 강단은 한 군데도 없다. 당신이 설 수 있는 교구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웨슬리 뭐라 하냐면은 좋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영국 교회에서 설교 못한다면 나는 현장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 영국에서 못하게 한다면 나는 세계로 간다. 실제로는 세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떨결에 세계 보고 막 또 얘기를 한 거죠. 실제 세계 선교 이야기는 다음 번쯤에 나옵니다. 다음 번쯤 세 번 뒤에 나오는데 그때 세계 보고 막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 운동 시작된 건 좀 나중인데요. 아무튼 얘기는 그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단 면직돼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 현장으로만 들어가면서 뭘 했느냐. 특기할 만한 상황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평신도 중에 복음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교자로 세운 다음에 임명한 다음에 현장으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생 사역하면서 40만 킬로 다니면서 4만 번 넘게 설교하고 88세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전도운동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명이 웨슬레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왔다. 영국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 역사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트필드가 사실은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휘트필드가 현장도 먼저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휘트필드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웨슬레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휘트필드는 동기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었어요. 이러니까 자기 조직을 안 만들었어요. 자기 시스템, 자기 제자 이런 게 없어요. 현장 문 열고 나면 조금이라도 괜찮다, 할만하다 싶은 사람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를 끌어올려가지고 키워줬는데 이 웨슬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단체를 만들고 시작했거든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일꾼들 세워서 현장 파송하면서 현장을 자꾸만 자기 걸로 장악을 한 거죠. 이러니까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단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감리교라는 교단이 된 거죠. 전 세계 세력 크게 있죠. 요 웨슬레 운동이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표현들을 하자고 하면 공이죠. 공. 어떤 공을 세웠느냐. 회개를 설교했어요. 주로. 나중에 미국 대각성 운동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미국 대각성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회개를 계속 강조했어요. 왜냐? 타락했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막 그 가정 폭력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다음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괴롭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일 큰 문제는 술주정뱅이들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절대 안 나가고. 원래 교회 소속이잖아. 교구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요 상황 속에서 황폐해져가지고 믿음 떨어지다 보면 교회를 안 가. 교회 안 가고 돈 번 거 가지고 술 먹고 패싸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얘기를 하면서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절되었었던 복음운동, 영혼구원운동을 한 거예요. 회개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구령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왜냐? 종교개혁자들은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영혼구원이다. 여기에 신경을 거의 못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일단 복음 회복하자. 종교개혁하자.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신 현장 찾아가서 전도한다.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던 중에 타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록 기독교 배경과 뿌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낙심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구원해야 되겠다라면서 현장 들어갔던 게 웨슬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신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죠. 그러면서 순회 설교자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서 현장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만들어서 현장 들어간 게 사실상 전도운동이 굉장히 이런 전도운동이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실상 끊어졌었던 그 시스템 통해가지고 현장 파고드는 운동. 이걸 본인이 어떤 동기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든지 간에 하여튼 회복시킨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이거는 이제 뭐 가가지고 천국 계시겠죠 아마. 천국 가면 이제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때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조직 만드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동기가 좀 나는 제가 봤을 땐 동기가 좀 있었지 않겠나. 세력 좀 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휘트필드에 비해서. 예, 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대교회 이후 사라졌었던 운동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그래야 다음 시대 전도운동 할 사람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러면서 특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영적 분위기 되게 회복시켰어요. 이 부분 참 저는 멋있다 생각합니다. 동생이 찰스 웨슬레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16번째고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가 18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18명 자녀들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제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와가지고 까먹었는데 그때 다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되게 영아 사망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16번째, 18번째였지만 실제 자란 형제들은 뭐 7명인가 8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튼 그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같이 뭘 했냐. 찰스가 재능이 있었어요. 찬양의 재능이 있었어요. 음악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찬송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배 시간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가 천주교적인 뭔가 조금 뭐 형식적인 예배 이 부분을 못 벗어났는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복음 선포하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 있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뭐 있냐면 이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 굉장히 복음이잖아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하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복음이냐 하면은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이게 왕선자 제사장 복음 가지고 계속 그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런 찬송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15장, 22장, 23장, 34장, 105장, 126장, 164장, 170장, 174장, 280장, 388장, 522장, 595장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웨슬레 찬송이. 그 찬송들 내용들이 굉장히 복음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면서 예배 회복한 게 하나님이 웨슬레 운동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완전 복음 회복한 운동이었냐? 정말 초대교회 이후 제대로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한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라고 하면 조금 가혹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경건, 주의예요. 경건은 좋은 거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 연습,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 생겨요. 경건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복음보다 경건이 앞서면은 경건 주의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 복음 대신 다른 걸로 자꾸만 흐트러지게 돼요. 요게 문제인데 이걸 자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메소드,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 검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체크리스트인데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꾸 뭐냐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경건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이 나름대로 분명했잖아요. 복음 받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경건하게 타락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바르게 시작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감리만 남은 거예요. 메소드, 방법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 때문에 율법적 성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율법 성향 때문에 복음만 전달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가장 가치 있게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보다 이 경건주의가 전달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자꾸만 다음 세대로 가면서 다른 것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하고 이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의 그 칼빈주의의 구원 교리는 어디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만 그 영접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가 되냐?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은혜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믿잖아요.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예정이거든요.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원하신 건데 이 부분을 부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믿으면 자기가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조금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영접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지금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마귀 자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의 결단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게 예정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초이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이 약해져요. 희한한 결과로 가는 거죠. 절대 주권이 약해지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학이 인본주의로 가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건데 이리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느냐. 지금 와가지고 감리교는 이런 신학을 사람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퍼센티지가 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막 100% 그런 건 그냥 막 이렇게 조금 너무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장로교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90%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 10%는 인간의 선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한 10% 몇 프로를 남겨둔 거예요. 요 남겨둔 인간의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나중에 대해서는. 어느 식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데까지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 완전 타협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게 감리교 신학입니다. 감리교 신학 대학은 완전 무너졌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학 사상 색깔 완전 무너졌어요. 나중에 교회사 한 11번째 가면 10번째쯤 가면 나오는 게 세계교회 오늘이거든요. 한국과 세계교회 어떻게 됐냐. 완전 무너졌는데 그중에 나온 유명한 게 이제 한국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한신대죠. 요 팀들이 복음을 오직이라는, 복음이 오직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복음의 토착화, 기독교의 토착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뭔가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문제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써놨잖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셔도 좋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다섯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다섯 가지 오직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오직을 놓치면은 그 순간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웨슬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저 임마누엘 유리교회 있잖아요. 거기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 예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리교는 웨슬레가 이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 구원의 확신 얻게 된 그 순간을 두고 기념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기념주일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딱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당장 생각난 게 우리는 유광수 회심 기념주일 이런 거 안 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니 씨, 저것들은 저렇게 개인을 기념하면서도 이단 소리 안 되는데 우리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시대마다 우린 복음만 전하는데 심지어 막 그 사람들은 막 우리는 막 우리 보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막 뭐 교주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 무슨 교주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이쪽이 더 교주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쓰는 운동인 건 맞아요. 한 시대 썼는데 조금 부족한데 그 시대 복음 회복한 사람이 이 팀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도 아니고 완전 전도도 아닌데 근데 조금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완전 복음을, 순수 복음을,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 회복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능력, 수준, 실력, 배경, 경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팀들이 시스템 세우고 특히 평신도 세워가지고 전도운동 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하고 맞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평신도 세웠냐? 신학교 안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단 세우고 자기들이 신학교 세우게 되니까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한때 회복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 파고들었잖아요. 그 운동인데 그 운동을 이 사람들이 조금 회복한 거예요. 조금 했다가 다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평신도 일어나서 말씀운동하자. 성경적 전도 회복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디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초대교회가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사실상 전도 현장에서는 2000년 동안 끊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전도할 때 전도운동 단체 개인 있었지만 전도할 때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라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이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 메시지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평신도 일으켜가지고 현장 파고드는 다락방 전도운동과 20가지 전략 이거를 실제로 회복했던 팀이 요 웨슬레 때 조금 회복했던 거 말고는 초대교회 이후에 사실상 제대로 없었어요. 선교단체들이 조금 했지만 이것도 안 됐어요. 제대로. 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요 부분이거든요. 경건주의. 한국의 조이 선교회, 그 막 CCC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조이 UBF 내비게이터 요 선교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율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석재 장로님이 원래 UBF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가 교회화가 절대 안 돼요. 율법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자기 틀 안에 딱 가둬놓기 때문에 교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 파라 교회 같이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그냥 자기 그룹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현장을 지속해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침묵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율법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오래 지나면 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사회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버님 교회 이제 들어온 분이 이제 아버지 통해가지고 이제 복음 받고 들어온 분이 원래 내비게이터 출신이었는데 엄청 성실하고 잘 하는데 사회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전혀 안 돼. 율법에 눌려가지고. 복음 받고 회복되셔가지고 완전 치유되셔서 지금 이제 목회자 되셨어요. 이렇게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요게 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으로 가야만 우리가 시대 살릴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느냐.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수 복음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복음과 경건이 섞여버리는 순간 경건 쪽으로 사람은 기웁니다. 왜냐?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뭔가 보이면서 훌륭하다, 착하다, 대단하다, 성실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 말하는 안 경건한 사람과 복음 말하지 않고 경건을 말하는 사람, 훌륭한 걸 말하는 사람, 선을 말하는 사람, 인권을 말하는 사람 다음 세대 가면서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경건해야죠.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다라면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점점 헷갈려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인권의 종교입니까? 평화의 종교입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현실에서 되게 많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지 평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게 될 것이다. 자기 집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들어가면 싸움 난다니까요. 왜? 불신 연장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왕국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트러블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흑암 꺾어서 흑암이 무너져서 나오는 게 진짜 평화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게 평화인 줄 착각해. 그러면서 기독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오해된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게 복음하고 섞여버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판단 기준을 흐려버립니다. 어떻게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선의 관념하고 성경하고 부딪히는 게 어느 날 나와요. 그걸 못 견디고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신학 이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주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뭔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의 개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지 않냐로 가버려요. 성경에는 신화도 있지. 에이, 무슨 창세기가 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겠냐? 진화가 된 거지. 진화하고 성경하고는, 막 진화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막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합니다. 천주교는 완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상당수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론 이야기하면 비웃는 신학교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변질된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 순수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게 섞여버리면 요 문제가 옵니다. 복음하고 정의가, 복음하고 관념이, 복음하고 경건이 섞여버리는 순간 다음 세대는 변질됩니다. 그 변질에서 진짜 오는 게 뭐냐? 진짜 타락이에요. 타락이 경건하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밝히는 게, 기독교인들 막 돈 밝힌다 이러고 막 뭐 무슨 뭐 사치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가 뭐 썩었다 이러는데 왜 썩었습니까? 경건이 부족해서요? 복음이 부족해서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금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이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까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한국교회 이게 꽉 찼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는 옳은데 저거 한국교회 다 실패했다 이러면서 개혁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비리 저지른 목사는 물러가라, 장로는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는 순간 지나가는 불신자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너져버리는 게 현장 모습 아닙니까? 순수 복음 아닌 다른 게 개입되면 완전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이요,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면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웨슬레 운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웨슬레 제자, 감리교 팀들이 전 세계에서 변질된 형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지금 이제 감리교 대형교회 있잖아요. 감리교단 안에 대형교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제 그 막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 분개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신학교에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변선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거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이제 감리교단 안에 큰 교회 담임이 많은 목사님들, 쉽게 말하면 교권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이 사람을 잘라낸 거예요. 변선환이라는 이 팀들을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시위를 한 거예요. 훌륭한 교수님을 감히 왜 자르느냐 이러면서 막 불법 파면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시위하고 난리 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교 신학을 배운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잖아요. 점점 숫자 많아지면서 현장 장악해 가거든요. 오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 없다 이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비리다,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은 온갖 욕 다 쏟아져 나옵니다. 비리의 온상, 불법의 온상, 부패의 온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왜냐? 오직 말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생명 걸고 지켜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이번 주 다윗 메시지였잖아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해서 찬양을 통해가지고 복음 누리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이 운동 진짜 복음 운동으로 지속할 수 있어요. 전도 운동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이 부분 아닙니까? 문화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는데 이걸 가지고 문화로 만들었더니 전 세계로 전달되도록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순수 복음 지키고 오직 복음 지키고 이 복음을 문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운동.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 주역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언약 쌓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 곳에 꺾은 참 왕, 지옥 배경 해결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귀중한 현장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현장 살리는 지속의 증인들, 오직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